예, 열왕기상 권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에브야타르와 요압의 운명. 아도니야 왕자를 지지했던,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를 지지했던 에브야타르 사제와 요압을 솔로몬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7절 임금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톳에 있는 그대의 땅으로 가시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에브야타르를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야타르는 사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은 건진 겁니다. 그래도 이건 엄청나게 잘해준 거죠. 그리고 엘리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엘리는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거두었던 판관이자 사제였죠. 그의 집안에서 에브야타르 사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엘리 집안의 사제 직분이 에브야타르에서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그리고 장군 요압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죽임을 당합니다. 34절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요압이 있는 데로 올라가 그를 내리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요압이 막 도망쳐가지고 저기 성전인가 어디 그리고 가지고 뭘 죽이지 말라고 찾고 있었는데 이 브나야는 바로 솔로몬의 장수죠. 그 다윗의 장수가 요압이었던 것처럼 브나야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장수입니다. 그가 올라가서 이제 늙은 요압을 쳐 죽여버리죠.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도 죽입니다. 2장 36절에서 46절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심의도 죽입니다. 솔로몬은 그를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너는 이 동네 안에서만 살아. 그러다 여기서 네가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나 이렇게. 근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작은 동네에 그를 가둔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그가 우연한 사건으로 뭐 종을 잡으러 나갔는지 뭘 했는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잠시 자기도 뭐 멍한 사이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벗어나자 죽여버림이죠. 명분을 기다린 것인데 46절 그러고 나서 임금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브나야가 나가서 심의를 내려치자 그가 죽었다. 이래하여 솔로몬의 손안에서 왕권이 튼튼해졌다라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와는 달리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는 백성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죠. 사울이나 다윗은 그 백성들을 모아서 또 판관들을 모아서 또 어떤 부족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윗은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막 무리를 같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나가면서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왕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솔로몬은 그냥 뭐 바로 왕이 됐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왕의 직분으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왕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온전히 궁정 내부의 권력 다툼을 통해서 그 왕자들끼리의 또 뭐 저기 대신들끼리의 싸움으로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백성은 거기서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일반 백성, 그 가운데서 특히 가난한 이와 약자들의 권익은 나라의 정책 결정에서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데 백성들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투표로 그 사람을 뽑고 나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는 못하죠. 뭐 그런 경우랑 똑같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의 눈치를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 주인인 나라, 왕이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죠. 부당하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체제가 다져지는 데 따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족 동맹이라는 평등 체제와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부족들의 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특히나 다윗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임금이 될 때 그 임금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 다른 뭐 사무엘도 와서 기름 붓긴 했습니다만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이나 받죠. 헤브론에서 한번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나머지 열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부족장들이 그에게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부족 동맹 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부족 동맹 체제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왕 밑에 지배받는 백성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 솔로몬의 왕은 둘 다 똑같은 왕이지만 모습이 사실 전혀 다릅니다. 다윗 체제 때는 그래도 다윗이 왕이긴 했습니다만 부족 동맹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 체제에 들어서서 이제 부족 동맹 체제는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3장 1절에 3절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합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은 대부분 정략적인 혼인으로 맞아들인 이방 왕족 출신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 왕의 정치적 역량은 흔히 바로 이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이방 왕족 출신의 아내를 거느리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더구나 그 아내가 강대국 임금의 딸일 경우에는 더 그런 것이죠. 저 강력한 임금의 나라의 임금의 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아내는 남쪽의 초강대국 제국이죠.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 익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이방인 부인들은 그의 궁궐에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각가지 이교 풍습과 우상 숭배까지 묻혀서 끌어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3장 4절에서 15절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솔로몬은 야훼 신앙을 이렇게 병합하죠. 그러니까는 뭐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방 종교도 들어오지만 기존의 야훼 신앙도 또 이렇게 챙깁니다. 사실은 다신 사상이죠. 야훼도 믿고 자기 아내들의 종교도 믿고 그냥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기브온 산 가장 큰 산당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4절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천 마리씩 바치고 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이야기죠. 9절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드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장법이기도 하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바로 지혜를 청한 겁니다. 그래 지혜를 청한 솔로몬 그것이 하느님에게 좋게 보였고 하느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복의 종합세트, 부와 장수와 또 자손들까지도 약속을 하시죠. 3장 16절에 28절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열왕기 책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솔로몬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각각 반씩 주라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보게 하고 가짜 어머니는 갈라서 달라고 하죠. 그렇게 진짜 어미를 찾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이 구약의 지혜 문학의 분위기와 깊은 연관성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적인 요소가 열왕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결국 하느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부도 명예도 장수도 아니고 하느님을 알아보고 따를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지만 솔로몬은 변하게 되죠. 어쨌든 그 지혜를 지녔던 대표적인 인물로 열왕기는 솔로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반의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2절 4절입니다. 그의 대신들은 솔로몬의 대신들은 이러하다. 차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는 군대 지휘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독 가문이 이제 사제 가문을 본격적으로 쟁취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제 직분을 차독 가문이 완전히 잡았습니다. 에브야타르는 앞 이야기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쫓겨났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사제의 명부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최소한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4장 20절에서 5장 8절 솔로몬의 통치 아래 왕국이 굳건해지다라고 하는데 열왕기는 솔로몬 치세의 태평성대를 전합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을 불어나게 해줬다라는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지만 과장법이죠. 5장 5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틀어서 어떤 한 왕의 시대를 어떤 세대의 시대를 이것보다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그린 부분은 없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이렇게 극상으로 솔로몬을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의 치세를 비판하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솔로몬이 치세를 긍정하지만 그 긍정 속에는 어두운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숨겨놓은 부분이죠. 되게 잘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솔로몬의 치세의 지극히 어두운 부분은 그냥 중립적으로 스리설적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솔로몬 궁전에서 이를테면 소비한 하루치의 식량이 엄청납니다. 5장 2절에서 3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르와 거친 밀가루 60코르,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영양, 순 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치 양식입니다. 1코르가 약 220리터라고 하면 밀가루 30코르면 단순하게 곱하기만 해도 6600리터의 밀가루를 하루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치 식량도 아니고 열거된 식량들은 단 하루치의 식량입니다. 소도 거의 지금 30마리, 하루에 소 30마리를 먹고요. 이걸 단지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충당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중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내었다. 이것만 읽고서는 여기서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그냥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넘어가실 이야기들이죠. 지방관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내었다. 일단 지방관들을 부족장이라고 치고 12지파니까는 12지파가 한 지파에 한 달씩, 근데 유다지파는 이런 부역에서 좀 상당히 빠진 것 같으면 어쨌든 12달, 11달, 그때 12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한 달씩 채워서 1년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런 화려한 궁정생활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고학 발굴로 드러난 이 솔로몬 시대 수많은 건축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세금 징수와 솔로몬의 재능을 발휘한 무역이나 상업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당연히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지방관들이 한 달씩 부족하게 양식을 대면 지방관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쥐어짜서 이것들을 모아서 왕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 때문에 날이 갈수록 백성의 원성이 당연히 높아졌을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지방관들이 뭐 음식을 태웠다는 말로만 설명하고 있죠. 더구나 솔로몬은 자기 부족인 유다지파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파 열지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갔죠. 이러한 행정의 모습은 모세오경에서 그 율법의 계약법전이 요구하는 부의 균등한 분배를 당연히 어지럽혔겠죠. 이제 평등한 부족동맹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패와 부와 권력의 집중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임금이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 또 솔로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